민수기 22번 메시지 여정 7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민수기 15장에 있는 율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례들. 모든 혼란의 와중에 15장이 삽입되었습니다. 왜 거기에 그런 삽입의 필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익에 대해서 별로 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주로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연락되는지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 의해서나 그들 자신 안에서 연락되어질 수 없고 그들을 대신하는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락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표에 있어서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신 이 그리스도는 여러 면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제물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요한 면들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제물들은 몇 가지 부합되는 제물들, 즉 전병과 과자의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익을 관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삽입되었을 것입니다. 이 장은 그들의 상황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음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그릇 행함과 과실과 반역을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물들을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을 다시 살펴봅시다. 첫째는 진 가운데서가 아니라 진 끝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로 불평했습니다. 그 후 그들 가운데 섞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모세에게 대단히 놀라웠게도 항상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에서 함께 있던 모세의 누나와 형이 반역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상황과 분위기는 매우 침체되었고 모든 적극적인 것들과 사기는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정탐꾼들이 땅을 탐지하러 보내어졌고 이들 중 10명은 악한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반역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을 삽입으로 갖고 오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장에 있는 규례들을 지키었었더라면 그들은 더 심한 혼란에서 구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삽입된 규례들 중 두 가지는 제물들에 대한 것과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거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분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들 안에서나 우리 자신에 의해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으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알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창조의 결론으로서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손으로부터 나왔을 때 그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것을 누리기 시작했으며 그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거절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독입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께 모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체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 안에서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사실상 모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갖 자신의 수고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것으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어떤 무신론자들은 누가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5장에 있는 율례들에 이를 때 나는 율례와 법도의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주고자 합니다. 규례는 심판이 없는 규칙들인 반면 율례는 심판이 있는 규칙들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규칙은 일종의 심판을 포함합니다. 재물들에 대하여 15장 1절부터 31절까지에서 우리는 재물들에 대한 율례들을 갖습니다. 좋은 땅에서 적용되어야 함. 재물들에 대한 율례들은 좋은 땅에서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은 이 율례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특별한 서원을 위해서나 낙헌제나 혹은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희생을 드리기 위해 어떤 재물들은 특별한 서원을 위해서나 낙헌제를 위한 것이었으며 어떤 재물들은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희생으로 드려졌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은 정해진 절기에 더 많은 재물들이 그분께 드려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재물들 몇 가지만을 말합니다.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의 재물로 소나 양을 드림. 3절과 8절은 번제나 화목제에 대하여 말합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생활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이며 상호 누림을 가져옵니다. 이 두 재물들을 드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즉 그분의 죽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 섞인 고운 가루로 만든 소제로.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재물이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만든 소제와 조화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음식이 되기 위해 성령과 연합되신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음식도 됩니다. 전제를 위한 포도주로. 전제를 위한 포도주는 부가하여 조화를 이루는 재물입니다. 전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자신을 쏟아부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한 포도주로 그분 자신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이 모든 재물들은 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재물들로 취할 필요가 있으며 그분을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향기로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법도와 규례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우거하는 타국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있었음. 같은 법도와 규례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우거하는 타국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이방인들과 타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한 하나님께 거제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번제와 화목제로 상징됩니다. 소제는 신성한 영과 연합된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전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쏟아부어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거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 즉 그분의 승천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땅에 계시지 않고 그분은 더 이상 그분의 죽음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은 여전히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승천 안에서 신성과 연합되신 사람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삼층천에 계시는 그리스도,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거제로 그분을 드릴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요소, 분위기, 본질 및 맛을 지닌 무엇인가를 드립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의 떡.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의 떡을 거제로 드리라.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의 떡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는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타작마당의 거제처럼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것들은 신선한 밀알, 즉 순전하고 갈아지지 않은 밀알을 말합니다. 순전한 밀알과 곡식가루로 만든 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곡식가루는 갈아진 밀알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떡은 많은 밀알을 갈아 가루로 만든 실체입니다. 20절에 있는 떡은 그리스도 자신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무지로 인한 죄를 인하여 그는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못함. 우리가 이러한 모든 자양분 넘치며 만족시키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들을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죄있음과 여전히 옛창조 안에는 천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많이 추구하며 그 영에 의해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따르면 이스라엘 회중의 무지의 죄를 인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무지의 죄에 대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사람과 하나님께 잘못된 어떤 것들을 모르고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의도적으로가 아닌 무의식적으로 행하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 드림. 무지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하여 그분의 신선한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소제와 전제로. 무지의 죄를 인한 번제는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소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음식이 되시기 위한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전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쏟아부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한 제물은 교회의 무지의 죄에 대하여도 요구됩니다. 속죄제를 위한 수염소 하나. 무지의 죄에 대한 제물로 또한 속죄제를 위한 수염소가 요구되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속죄하여 그들로 사함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앞 메시지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함받기를 기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하심은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며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하실 근거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사함받으려면 무엇인가가 그들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우리의 위치로 취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긍휼이 아닌 그분의 의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죄들을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민수기 15장 27절부터 29절까지에서 우리는 무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갖습니다. 속죄죄를 위한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이 염소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에 의해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에 따른 것으로 깊고도 비밀합니다. 그 사람이 사함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기 위하여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속죄함이 없다면 그분은 방법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죄함은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의 갈망을 완성하기 위한 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제넘게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백성들 중에서 끊쳐지게 됨.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주제넘게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만이 온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행동을 주시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들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은 누구라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멸시하고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태도와 영으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어기는 것임. 주제넘게 어떤 것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러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옴. 주제넘게 어떤 것을 행한 사람의 죄악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신약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찾으며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은 제시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모든 자세한 길 안내도는 구약에서 발견됩니다. 각종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하여 말하는 민수기 15장에 있는 규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예표론에서 볼 때 그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이 예표의 방식으로 적용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신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보여주는 안내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 혼란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15장에 기록된 규례들을 삽입해야만 하셨습니다. 특별히 혼란의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에 대한 규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 안에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규례들을 모른다면 우리는 정죄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혐오하시는 바가 되기까지 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에 대하여 32절부터 36절까지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율례를 받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함.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율례는 이 사람이 안식일에 행한 것을 인하여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수감됨. 그 사람은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모세에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가 아니며 그러한 처벌이 가해진 것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범죄가 그렇게 심각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은 단지 잘못된 어떤 것을 행한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안식일이 지켜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것을 인식했다는 큰 표시였습니다. 안식일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부인하는 어떤 사람도 끊쳐져야 했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함.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번에 사람들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소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분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사망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의 복장에 대하여 37절부터 41절까지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복장에 대한 율례를 갖습니다. 그 옷단의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각 귀의 술에 다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귀의 술에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가장자리의 술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끈은 묶는 것을 상징하며 청색은 하늘에 속한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청색끈은 하늘에 속한 묶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푸른 끈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처세와 행동이 아름다워야 하며 하늘의 통치에 묶임 아래 있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술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행함. 백성들은 술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기억하고 그 명령들을 준행해야 했으며 그들로 가늠하게 만드는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그들 자신의 눈을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하나님께 거룩해야 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종류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와서 그분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분의 옷가는 그분의 인성의 아름다움을 예표하며 그로부터 그분의 치료하는 능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늘에 묶임 아래 행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하늘 왕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경찰이나 법정에 의해 묶이지 말고 하늘에 속한 묶임, 즉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 묶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행동과 미덕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낳게 할 것입니다.